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 평양사무소장은 국제구호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룡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14일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표단에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큰 물 피해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0만 명이 식수와 보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테인스 소장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황폐한 산림 등 북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여러 매체들은 북한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모금과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4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을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국 의회에 소환을 보내 미얀마와 교역을 전면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옛 미얀마 군사 정권의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20여 년 전 교역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날 회견에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민주화 진전 과정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가 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수십여 년에 걸친 군사 독재의 고통을 딛고 국가 화해와 폭넓은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며 수치 여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군 지휘부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14일 유럽의회에서 가진 연례 연설에서 유럽 안보에 필요한 영구적인 기구가 없어 예산이 허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군 지휘부 창설은 기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며 유럽의 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모두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나토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유럽군 지휘부가 창설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유럽연합이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의 단결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남북한의 화해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출신인 반 총장은 올해를 끝으로 10년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칩니다. 반 총장은 13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퇴임 후 시민의 일원으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하지만 퇴임 후 한국의 대권 후보에 도전할 것이란 풍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자신의 직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민생 개선보다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시리아 대통령을 지적했습니다. 시리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 때문에 왜 내전의 볼모로 계속 잡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이어 세계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국민이 아닌 최고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대부분 부패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 비오이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추진됐다 무산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협정 체결 문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군사당국 간에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더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제7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세 나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와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할 강력한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이뤄진 한중, 한러 외교장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앞서 13일 서울에서 미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한 양국이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일단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 강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외교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이익을 공유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련국들의 냉정한 자세와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김한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체제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엔 반대하며 지난 2270호와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여전히 대화와 각측의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거에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여전히 미국이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해야 될 군사 안보적인 벽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에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관련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7일에서 22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병세 장관은 총회 기조 연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지난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문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반일 정서가 여전히 큰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새삼 불거진 것은 지난 5일과 지난달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영토의 코앞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의 기습적 발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고 안보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고 한층 더 불안해진 일본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자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바로 전날 통화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 한, 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한일 두 나라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로 이 협정 체결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나다 방위상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정보 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추이에 민감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군사 당국 간에도 또 그런 접촉 계기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분위기 즉 그 한일 간의 그런 정보 보호 협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겸허하게 듣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가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사실은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열도까지도 직접적인 위협권에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전히 정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협정 체결에 1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한일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협정 체결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올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has got to put the North Korean threat near the top of its agenda.
아인원 전 특보는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런 검토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 문제를 더 잘 견인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그런 수단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단순히 북한과 마주 앉는 것으로는 성공적 대화가 될 수 없다며 현 대북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북한이 협상에 응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판단 아래 대화에 앞서 너무 과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구체적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미국이 내건 협상의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미 상당한 개발 수준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미국 자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have been right for part of that time. It's probably not necessarily the right policy now.
하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자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목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렵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급속한 핵 경량 강화를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돌리는 것은 단편적 인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에는 보다 적극적 대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와중에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며 미국의 정책만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적극적 대북 접근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지 역시 전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at all clear that a more assertive U.S. approach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특히 지난 수년간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를 꺼렸다는 흔한 지적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미국은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핵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었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우선순위 자체가 핵 역량 진전이었지 관여나 대화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모든 핵 협상은 특정 조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그런 조건 설정을 의무화한 정책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자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화를 계속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재와 대화 모두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은 2구 합의 파기 등 번번이 약속을 어긴 북한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try many different tactic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at the end of the day none of those were successful.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었고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이 제재든 외교적 접근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핵 계획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전임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그 이유는 북한의 약속 위반 때문이었다는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핵 역량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와 모두 맞물린다며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보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That has been equivocal. At times the Chinese have displayed great anger.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는 데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핵협상 때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엔 중국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나라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 아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too powerful and too important for the U.S. to pressure. Instead, the U.S. and China have a common interest.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압박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미국 차기 정부는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볼 만하다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약속하며 또다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 무장과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을 무산시키면서 역내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서울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군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both our leader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our military experts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introduce
미한 동맹이 매우 강력하고 확장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나라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리엄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지난 3월 VOA에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며 핵무장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strong defense bond with South Korea.
미국은 3만 명의 주한 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해구산 등으로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예편한 버나드 샴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한국인들은 현 상황을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아닌 미한 동맹이 보유한 객관적 전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first step is to look not emotionally and subjectively at the situation but look at the objective.
게리 셰리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한국 일각의 핵무장 논리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무엇이 국가 방어를 위해 훨씬 강력한 수단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leave the NP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미한 동맹이 없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 등 방어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등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핵우산과 여러 전력을 사용해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조셉 디투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영내 핵 경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personal view totally opposed to the Republic of Korea seeking its own nuclear weapons capability. I think that will just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부추켜 비핵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확산을 장려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흐지부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추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급변사태 등 불안정 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래도 강행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face sanctions as a part of a law. United States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nuclear cooperation. All of the fuel.
한국의 핵무장을 강행하면 국제법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고 미국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내 원자력 시설이 모두 폐기되고 원자력 수출도 막히는 한편 미한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확장 억제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한 뒤 한국에서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습니다. 이후 남북한은 이듬해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책을 6권 이상 펴낸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that would say that it might not make South Korea safer.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높이고 미군의 전술핵을 북한이 공격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클라크 머덕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전술핵 같은 차별화된 핵전력을 우방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진 배치가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미 군함이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한국 해군 기지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Here's one option. That is to put American vessels, use South Korea as a port, where the United States neither confirms.
핵무기 장착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 기지를 함께 사용하며 미국의 방어 공약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 협회장은 전술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전략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B-61 핵폭탄을 한국 기지에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look at the nuclear weapons systems that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s, the B-61.
퍼거슨 회장은 미국이 냉전 후 핵무기를 철수하면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확장 억제를 위해 다섯 개 나라에 B-61을 남겨 서로 공유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가 3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1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It is my honor to declare open the 33r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개막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Our remote monitoring indicates that grave human rights concerns persist throughout the country.
증인들의 증언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보고서,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 상황을 감시한 결과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자이드 최고대표는 모든 공공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과 방대하고 잔인한 수용소 체제, 고문, 식량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특별 보고관 등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자신에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지만 자신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나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와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approach deprives my office of further understanding the point of view of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의 그 같은 접근법 때문에 북한 당국의 견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란과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에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예외 없이 홍수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이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북한에서 매년 홍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황폐해진 북한의 자연 환경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무슨 그 산이나 이렇게 그 밭이나 이런 다락밭이라 그래서 이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이렇게 그 대량 토지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 토사가 또 강하천을 또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국토의 30% 정도가 황폐해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홍수가 자주 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연 환경 말고 다른 이유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자연 환경도 문제지만 물이 넘칠 때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댐을 몇 군데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또 분산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이런 뭔가 그 홍수 조절 장치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홍수 방지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저수지와 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서 홍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야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기상예보 능력이 부족해서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네.
세계 기상기구는 북한의 기상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데다 외국과의 협력도 부족하고 또 관측자료 수집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홍수 경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또 이게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망가진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또 방제 시설과 경보 체제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사실 국제기구들이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그동안 북한 측에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엔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려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기 경보 체제를 점검하는 등의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국제 구호기구들이 북한 내 구호품 비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안에서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 상주조정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little bit of work on early warning systems and enabling communities to be better prepared, like measuring levels of.
북한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현재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구호 작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구호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주의 지원팀이 북한 정부의 홍수 피해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상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두 나라 간 경제 협력 논의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무성 3국 오승호 국장이 12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니하예프 부지사와 회담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과 연해주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인 오승호 국장은 회담에서 수산, 임업 등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분야의 협력이란 북한 건설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 사업을 뜻합니다. 오 국장은 또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에 물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를 잇는 자동차용 부교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접경 지역에 자동차용 다리를 세우기 전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부교 설치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하예프 부지사는 지난해 연해주와 북한 간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4.7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물동량 증가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는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러시아는 특히 연해주와 북한 항구를 연결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물류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라진항 사용권을 얻고 연해주와 라진항을 잇는 철도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신문 휘슬은 알렉산더 미샤린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올해 라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화물 운송량이 15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항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항과 민간 항구로 함께 사용되는 원산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에서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정부는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노선을 통해 해당 지역 관광업과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측과 농업협정을 맺고 연해주에 채소 재배와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수산물 교역 분야에서의 상호협력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도 관심을 보여 두 나라는 지난해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북한 라선시에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추석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가 탈북민을 위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상품권과 식품, 생활용품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탈북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반도 동해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자유와 강명을 찾아서 이북에서 탈북해 주신 서대문 지역 북한 이탈 주민
추석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 구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 협의회가 주최한 탈북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80여 명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김, 쌀, 선물 세트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의 한운섭 회장입니다.
참 북한 주민들,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참 뭐 이렇게 정부 측 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해서 저희가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고요. 명절하면 모든 게 그립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다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에서는 매해 명절마다 이 같은 지원 행사를 열고 있고요. 지역 내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탈북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탈북민들도 이 같은 행사를 반겼는데요.
그때가 언제나 소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행사가 많이 여러 번 참가한 적 있는데 보답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고맙고 항상 고마울 뿐이에요.
참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문화에 대한 이런 적응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를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정말 저희들을 많이 지지해 준다는 거죠. 민주평통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명절 때마다 초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 해마다 추석이 오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그렇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이 그립고 그러는데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추석을 해마다 맞으면서 나라를 대신하고 부모를 대신해서 다 챙겨주십니까. 구청에서 매번 구청에 고맙고요.
추석 맞이 선물이 이렇게 나눔이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는 게 또 더 새롭고 고향을 떠나서 맞는 추석이니만큼 다른 분들이랑 또 같은 탈북민들끼리 또 오랜만에 얼굴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하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민들은 명절이 그리 달갑지 않은데요. 하지만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명절 분위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북에서도 같은 추석 같아요. 같은 추석이죠. 이렇게 추석이라 하면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각, 또 형제들 생각, 또 고향이라는 건 다 같지 않아요. 나쁘기라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이게 다 같은 우리 조선 민족이고 그런 아무 집 생각 많이 나고 가족 생각들 많이 나요.
처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남한 분들이 어찌 보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추석을 보내는 그 심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화를 할 수 있거나 미스컴이나 뭐 이렇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위성되지만 저희들은 고향에 전화도 못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로종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혼자서 3년 동안에는 늘 슬픔과 고향의 그리움으로 눈물로 보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외로움에서.
고향 분들 만나면 좋지요. 아는 사람끼리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뭐 안부도 전하고 하면서 이모저모 뭐 물어보고 뭐 잘 정착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보통은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가족 지인들이랑 같이 보내시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이 없이 홀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북한 추석 명절 문화가 남한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노는 문화잖아요. 가족뿐 아니라 같은 동네, 네, 더 크게는 지인들도 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문화라서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민주평통 관계자들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은 탈북민들과 만나 함께 추석 분위기를 즐기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탈북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의 염상훈 지회장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죠.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또 특히 지역 주민들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그런 명절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주변 당사자들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추석을 맞이하며 조금은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탈북민 안란희 씨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열려 탈북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좀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더 확장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를 때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민주평통을 통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 좀 더 아우를 수 있도록.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에서는 추석 이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한윤섭 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저기 김장당국이 장당국이 같은 행사하고 어울림 한마당이 오래가지고 또 탈북자들하고 같이 전도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10월 7일이면 또 저 북한 문화 체험 해가지고 저 우리 자체로 다 서대문 구청 앞에서 이제 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 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15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3도. 해주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6도.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의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 평양사무소장은 국제구호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령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14일 저희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표단에 지난 8월 말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을 강타한 큰물 피해로 138명이 숨지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황폐한 산림 등 북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자연재해가 재산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여러 매체들은 북한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모금과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4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대북지원단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을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옛 미얀마 군사 정권의 독재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20여 년 전에 교역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수치여사는 이날 회견에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민주화 진전 과정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남북한의 화해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출신인 반 총장은 올해를 끝으로 10년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칩니다. 반 총장은 13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퇴임 후 한국 시민의 일원으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한국의 대권 후보에 도전할 것이란 풍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자신의 직업은 12월 31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민생 개선보다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면서 시리아 대통령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시리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 때문에 왜 내전의 볼모로 계속 잡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이어 세계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국민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대부분이 부패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15일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 추석 연휴를 맞은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수확의 계절에 친구와 가족들이 추석 연휴에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유대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나라의 전통은 과거의 성취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며 미한 동맹의 강함은 국제 평화와 번영의 공동 비전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모든 한국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제약업체인 바이엘사가 14일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미국의 몬산토사를 660억 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습니다. 바이엘사는 몬산토 주주들에게 주당 128달러씩 현금으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현금 거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거의 30여 개에 달하는 뉴스 업체들과 허위 기사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